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02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지난 종교계의 기념주일로 안성희 목사님이 오셔서 언약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말씀이 너무 좋고 또 오후에 사정상 좀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오전부터 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물론 마치고 또 특강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실 것입니다. 안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새 언약의 4대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상혁입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 하실 텐데 알고 나면 아 우리 식구였구나 이제 아실 겁니다. 화성교회 또 합동신학교 또 저희 큰아버지가 계신 또 그것으로 연결된 이 교회고요. 또 우리 최덕수 목사님 사랑하고 저희가 존경하는 우리 최덕수 목사님 제가 먼 후배 됩니다. 근데 우리 합동신학교 그 공동체에서 또 제가 요즘 미국에서 이제 유학 마치고 와서 이제 티칭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덕수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세요. 뭘로 유명하시냐면 우리 합신에서 아주 제일 존경받는 그 옛날 종교개혁자 켈빈 있지 않습니까? 켈빈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누구랑 가장 닮았을까? 우리 선배 중에는 최덕수 목사님이 아닐까? 저도 이제 미국의 켈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많이 친근감 있고 한국에 오면 꼭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또 제가 오자마자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한 내용 또 제가 그 원래 전공이 언약 신학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언약 신학 공부했던 것을 이렇게 농축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한번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그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설교 시간에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사용할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11시 앱에 사용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선배 되시는 켈빈 선생님이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 견해를 갖고 이제 가르치셨는데 그 이유는 캐톨릭이 너무 이미지 사용을 잘 못해서 하나님으로 향해야 될 말씀으로 향해야 될 우리의 관심을 너무 미신적인 이미지로 이제 이렇게 사용한 게 수백 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이 공통적으로 다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양해를 얻은 것은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왜 특별하냐면 여러분 교회 생일이잖아요. 이제 생일날은 이제 생일의 그 날에 이제 이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우연이라 생각하는데 저희가 오늘 그 묵상할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을 읽었지만 사실 초대교회의 출발이 되는 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 전공이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가로서의 그 가장 큰 뭐라고 그럴까 보람과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모든 나이를 잊으시고 시대를 잊으시고 이 시간만큼은 2000년으로 백하는 거예요. 백 투 예루살렘. 그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열어졌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3,000명, 사실은 3,000명이 남자의 수죠. 가족을 다 계산하면 많게 잡아 2만, 적게 잡아 만 명입니다. 이 만 명의 가슴을 확 열면서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고 신약교회가 출발했던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오늘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불과 50일 전의 사건이에요. 이미지로 머리에 확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마음과 정신세계로 들어가려면 약간 이미지를 좀 동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것에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잔상에 조금 접근해보고자 이렇게 좀 도움을 얻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예, 여기 꺼졌네요. 켜주시겠어요? 그 지난주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다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실 때 그걸 언약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 이렇게 맺으셨어요. 영어로서 좀 죄송한데 한 가지 제가 사족을 붙이자면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 한 12편의 설교를 다 이제 들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는 이제 언약신학 전공자잖아요. 이 내용을 다 여러분께 설교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부터 제가 할 작업은 거의 풋노트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들으시고 배우신 내용에 그 전공자가 와서 이제 풋노트를 좀 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구약과 신약도 사실 구언약과 새 언약의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얘기는 Covenant of Works, 행위 언약부터 시작해서 그 모세 언약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십자가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죠.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 합동신학교 가면 김성수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탁월하신 구약신학자신데요. 이분 수업을 들면 참 의아한 게 구약신학을 하신다고 해놓고선 텍스트는 신약을 쓰세요. 신약에서 인용된 구약. 제가 이제 그 제자잖아요. 전 반대로 신약을 할 때 신약의 전체 내용, 엑기스를 담는 내용을 구약 텍스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에 관한 그 큰 텍스트를 살피기 전에 이 다양한 은혜 언약을 이제 은혜 언약이란 하나의 범주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켈빈 선생님이 이 다양한 언약들을 우리가 하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하셨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만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언약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좀 어려운 말이죠. 인간 역사 가운데서 구속사를 이뤄나가시는 그 경륜에 있어서는 이런 다양성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난 오후에 계셨던 분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켈빈 선생님이 얘기한 이 다양한 그 언약들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공통분모, 그걸 뭐라고 그랬죠? 비가 와서 오시다가 까먹었는데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성경 해석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다시 읽게 됩니다. 새 언약에 네 가지 큰 카음이 있어요.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그리고 31장, 에스겔 36장 신약 본문으로 넘어와서 그 성만찬을 제정하는 주요 텍스트들 그리고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새 언약을 설명하는 가장 큰 네 개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제가 오늘 그 금광을 캐는 포인트를 어디로 잡았냐면 여러분이 읽으신 예레미야 31장으로 잡았습니다. 그 예레미야 31장에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새 언약 시대의 큰 네 가지 특징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새 언약의 시대는 그 예수님 이후의 시대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는 이러한 특징을 가질 것이다.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원리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첫 번째 자명성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명성, 자발성, 완전성, 확실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자그만치 800년 전에 이렇게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첫 번째, 자명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주일학생부터 뭐 치매에 걸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새 언약 시대가 도래하면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마치 백주 대낮에 떠있는 태양을 우리가 어떤 증거를 통해서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자명성이라는 건 셀프 에비던트, 증거가 필요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어떤 이 내용을 우리가 설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다 안다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자명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주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십자가 예수님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근데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아, 너희가 믿는 신은 너희를 참 사랑하는 신이구나.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내용을 설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증거를 통하지 않고 다 아는 세대가 올 것이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 민족이 이런 고난을 당하나 의심하는 자도 많겠지만 너희의 그 모든 의심을 결국은 불식시키는 하나의 큰 사건이 너희 가운데 계시가 될 것인데 하나님 나 자신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추워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호언장담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시제로 보면 올레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할 거야 라고 설득하기 전에 이미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이 인용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설득되기 전에 아직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셨다. 이렇게 이제 시제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그 당시 이제 이 사도바울의 선생님이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충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좋은 예화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모스트라는 그 단편 영화인데 2004년에 세계 단편 영화제에 그 아카데미상 노미네이티드 됐던 작품이에요. 체코의 작품인데요. 이것은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 유명했고 많은 그 윤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교과서에 종종 실리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그 주인공이 브릿지 메스의 직업이 우리나라에는 이런 다리가 별로 없는데요. 그 미국만 해도 많고 이제 유럽을 여행하신 분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런던에 가도 이렇게 브릿지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평소에는 왜 그러냐면 이제 배가 지나가면 위에 부딪히니까 배 지나갈 때는 이걸 이렇게 위로 올리고 이제 그 배가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근데 이제 체코에도 그런 다리가 있었는데 이 다리는 더군다나 조금 중요했던 게 이게 다리가 내려올 때는 기차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기차가 지나갈 때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배가 지나갈 때 올리고 그게 반대로 순서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로 이 브릿지 메스터 이제 직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아빠 따라서 그 다리 놀러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아빠가 일하는 동안 이제 낚시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사고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한글 자막이 없어서 그 뮤직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제가 설명을 미리 드립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실수로 그 시스템이 어떻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다리가 딱 올라간 상태에서 기차가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차가 탈선을 해서 수백 명이 죽게 돼요. 근데 아빠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주 어린 아들인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 이제 비상시 수동 조작하는 데를 안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막 달려가요. 그래서 그걸 조작을 하는데 이제 아빠가 그 위에서 봤어요. 근데 아들이 그걸 조작하다가 심이 붙이니까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빠는 순간적으로 선택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압사당해서 죽게 돼요. 그렇다고 다리를 그대로 올리고 있자니 수백 명이 인명이 그냥 탈선 사고로 인해서 죽게 돼 있어요. 이때 어떠한 그 결정을 할 것인가?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원판이 있어요. 이게 한 3, 40분 정도 영화인데 이걸 좀 어떻게 좀 구할 수 없을까 이렇게 쉽게.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이 내용을 갖고 이제 뮤직 미디어를 만든 게 있더라고요. 화질이 좀 떨어지지만 그 한번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불 좀 한번 꺼주시겠어요? 이 사람이 브릿지 마스터고요. 그 영화 제목이 사실 모스트라고 돼 있는데 영어가 아니에요. 그 모스트가 체코 말로 브릿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그 아들이고요. 예, 요게 고 다리입니다. 예. 요 여인을 좀, 자, 얼굴 한번 봐주세요. 그, 기차역에 나가서 이렇게 보는 걸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출근하는 길에 늘 여길 들리는데, 그날 이제 그, 이 다리를 통과할 저 여자예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주인공 역할을 사실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사실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영화 속에서 만든 얘기니까. 그날은, 그냥 이전에는 뭐, 있고, 뭐, 이기사도 있고. 열심히 화장하는 뭐 사받은 자도 있겠고. 근데 이제 그 여러분이 봤던 마약 중독자나 이때로 해서 마약 중독자로서 이렇게 불적이 사실 저걸 하고 있는데 이내 별로 의미가 없고 뭐 자살까지도 생각했던 그렇게 삶과 무관했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여기 침입을 하는 기차 이제 운전자 이안 근데 이제 아들이 이 장면을 서로 작동하는 일적 가게 돼요. 저기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미 기차는 진입을 했습니다. 예, 유리교 가서는 실내예요. 예, 아들을 그 압사시킬 것이냐, 수많은 인명을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 예, 아빠의 선택이었습니다.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하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날에 불과했고 근데 영화에서기 때문에 좀 의미를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빠와 아까 그 여자가 이렇게 눈이 맞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자 지금 열심히 만드는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이가 궁금하게 생각하죠. 모든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의 희생을 피우는 것인데 아버지 상징적인 모습인데다가 이제 마약을 버리죠. 예, 수년이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저 여자가 아까 그 마약 중독하던 그 여자고요. 우연히 마주치게 돼. 제가 오래전에 봐서 정말인데 이 여자는 아마 알아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자기가 살렸다. 근데 이제 아들을 희생시키고 삶의 의미를 못하고 저렇게 어둡게 있다가 그냥 길 가다가 아이를 저런 아이를 생각하고 내 마음을 얻고 보람을 느낀다는 내용이에요. 영화가 잘 만들어지게 남자는 저 여자가 누구지만 자기가 살자고 자기가 살렸기 때문에 그 애는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죠. 저 여자는 이제 그 이권을 이건 내가 아이의 대가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하고 이제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정상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예, 불을 좀 켜주시고요. DVD 아마 그 크리스찬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메시지하고 복음 메시지하고 잘 연결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 그 무비 클립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우리 교회 처음 출발시켰던 성도가 상당히 자명하다는 게 언제였을까요? 그것은요, 그 사도행전 2장의 기사가 너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죠. 그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도서길래 약 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최초의 교회 신자가 됐을까? 그게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그 설교의 아웃라인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설교하면 1에서 2장 말씀을 딱 2번 열어보시죠. 이게 우연한 사건이고 말사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그 누군지 주의름을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게 예언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거는 서론에 불과해요. 설교가 사실 이날 되게 길었던 걸로 제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교의 서론, 본론, 결론이요, 초기 구약성에 대한 주의 설교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출발은 주의 설교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주의했는데 서론에 해당하는 게 1장이고요 그날 설교 보면 16편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10편, 110편의 말씀이에요. 본론과 결론은 베드로가 논증한 건 무엇이냐면 10편, 16편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미리 예언한 시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110편은 승천 제위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한 예언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설교의 주제는 서론만 아시면 안 되고요. 본론 결론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 제위까지 그게 그날 설교의 전체 뼈대였어요. 그리고 주요 아웃라인이 그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고요.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성경에 기록돼 있고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바울의 첫 번째 그 중요한 설교 BCD의 안디옥에서 그 행했던 이게 바울이 막 이렇게 바울의 주 텍스트도 시편 16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설교 들으며 은혜 받았을까 궁금하시죠? 그게 이제 오늘 해결되는 거예요. 시편 16편의 설교 말씀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용된 시편 16편, 110편 그 모든 것이 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요. 메시아 시편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시편의 150편 시편 중에 약 70편 이상이 다윗하고 관계가 있죠. 다윗의 시편들 가운데 특히 이렇게 많은 메시아 시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빨간색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메시아 시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메시아 시편은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하죠. 익숙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다 암기하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아리랑을 암송하듯이 절기 때 이거를 암송하면서 그 걸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실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 처형을 받아서 죽어가는 메커니즘이 의학적으로도 다 요즘 이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이게 숨을 한번 쉴 때마다 이 뼈가 갈리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말을 길게 못해요. 그냥 10분 하고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한마디 뭐 요 정도밖에 못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것은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시편 22편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너희가 지금 많은 의문을 갖고 퀘스천이 많겠지만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은 시편 22편 말씀의 성취다. 그래서 이제 시편 22편을 보면 예수님이 비록 다 그걸 암송하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속을 삐꼬리고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13장 기사에서 이것은 그대로 십자가의 현장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모든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한라 질그릇 조각 같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갈증을 느끼셔서 혀가 입에 다 붙는 어떤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요한 기자가 이것에 대한 성취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소추족을 찔렀나이다. 뭐 십자가형이죠. 내 속옷을 애비 뽑나이다. 이러한 내용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메시아 시편과 다른 어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구분되는 특징이 이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같이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너무 상세하게 잘 묘사한 선지서도 있어요. 근데 메시아 시편과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인칭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가 찔림은 3인칭 단수로 얘기하잖아요. 그예요, 그. 근데 메시아 시편은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선지자를 감동하셔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예수의 영이 다윗을 감동해가지고 다윗이 나라고 얘기하는 게 다윗 개인이 아니라 메시아의 영, 메시아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편에서는 1인칭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 다윗이요, 죽기 전에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그 시편 진 거 있잖아요.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그래요. 주의 영이 내 입술에 계셔서 성령께서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것이라고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게다가 메시아의 시편이 그 입에 있었는데요. 그날 베드로가 인용했던 시편 16편에 보면요. 이게 제 논리가 아니라 이제 베드로의 논증이고요. 잘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의 그 설교에도 논리가 있잖아요. 그 주애하는 그 논리가 정확히 일맥상통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 주의 거룩한 자가 죽었는데 육체가 썩지 않는데요. 무슨 좀비인가요? 육체가 썩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우리가 다윗이 진 거 우리가 다 안다. 근데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 있었나 봐요. 그런데 너희 잘 생각해봐라. 다윗이 안 죽었냐? 죽었지. 죽었고 살이 썩었냐 안 썩었냐? 썩었지. 우리 바로 옆에 무덤 있지 않냐? 그렇다면 여기선 나가 누구냐는 거야. 나. 이게 다윗일 리가 없다는 게 베드로 설교의 논증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가 누구냐?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시편으로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한 것이다. 메시아의 십자가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논증을 하는데 바울도 이거를 그대로 받아서 BCD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한 그 메시아 시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니. 그럼 나가 누구예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마음이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육체의 고통에. 그래서 나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계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지금 이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으로 읽고 있는데 3위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엿듣게 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성자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모든 복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3위 사이의 신비로운 대화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성자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사실요, 이 메시아의 시편 10편 16편을 갖고 김성수 교수님이 3주를 강의하셨어요. 우리나라말 성경으로도 채 번역이 안 된 내용이 있어요. 2장 2절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마르트 2인칭 여성 대명사를 그때 사용하고 있어요. 너 하고 얘기하는데 그 너가요, 그 구약 학자들도 하마르티를 잘못 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김성수 교수님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서 너라는 거 자기를 그 여기서 가리키는 거는 메시아의 시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석이에요. 이 고백이 지금 나올 때요, 메시아가 1인칭이 돼서 땅에 있는 성도, 천상에 지금 교회를 때묻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때묻은 교회, 그렇게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당신 사랑해 이런 말을 말하지만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다 이런 고백 받아보셨어요? 이런 고백 해보셨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뭐 다른 뭐 취미 활동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뭐 낚시를 좋아하거나 이러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올 거예요. 나의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의 즐거움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기 쉬운데 아니래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모든 즐거움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피시탱크 하나 사다가 이렇게 미국에서도 키웠어요. 그러면 한 이틀 동안은요 밥만 먹고 학교 갔다 와도 그것만 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의 모든 즐거움은 피시탱크에 있나요? 그거요 오래 못 가요. 한 3일째 되면 그때부터 관심 없어요. 한 뭐 몇 개월 지나면 걔들 뭐 물고기가 죽든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의 모든 자기의 즐거움은 이 땅에 있도다. 이거를 한 3주에 걸쳐서 딱 김성수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풀어주시는데 정말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고 그 주체를 쏟는 눈물이 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 제일 그 힘을 주시고 위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면 돼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데.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우리 아이 아플 때 투명할 때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말씀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실전적으로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I know. 이 수업 시간에 풀어지니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풀어졌을 때 그냥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저는 강도사고 싶을 때도 목사고 싶을 때도 제일 좋아하는 말씀 뭐냐 해서 이거 딱 외우고 이 말씀 제가 평생 붙들고 갑니다. 이 말씀만 생각하면 위로 얻고 눈물이 납니다. 근데 저의 가장 베스트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께 드려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날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날 설교를 통해서 밝히 2000년 만에 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설교를 들었던 그 성도들의 일단 마음의 충격은 뭐였냐면 아까 그 영화에서 그날 그냥 하루 일상적인 한 날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숨쉬는 이 순간을 위해서 한 아들이 기차에서 희생을 당했다 이걸 알았을 때 거기 한 주인공 여자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봤던 눈을 마주쳤던 그 아이의 생명의 대가로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 여자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됐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의 변화가 그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근데 그날 그 기차에 탔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충격을 유대인들은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우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딱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10편, 16편 이게 언제? BC 1000세기 사람이에요. 이미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십자가를 갖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왜 어디 계신가 우리는 선지자들도 그런 의심을 했지만 우리에 대해서 항상 한 마음을 품고 계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기쁨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구나. 이것이 그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거기서 이 유대인 처음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죠. 예. 그래서 언약신학과 좀 관련해서 보면 구속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속언약은 뭐냐면요. 참으로 신비한 언약인데 삼위일체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에요. 이것이 이제 은혜 언약의 영원한 기초로서 활용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미 창세 전에 신비로운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에요. 이미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까지 같이 삼위 안에 특별한 어떤 언약이 맺어졌는데 You were redeemed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He was chose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 세상 창조 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선택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이미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10편, 16편 주회가 들어가면서 이 십자가가 BC 1000세기, 그러니까 다윗 왕때벌써예언이됐고그것이더주의가올라가면창세기3장15절까지가겠죠하나님은아주처음부터아담이타락했을때부터우리를사랑하고십자가를계획하셨다는거에감동을받았는데더그이후에선지서들사도들의서신에서나오는이게그거보다더이전시간을초월한기초를갖는다이미만세전에창세전에하나님께서우리를위해서자기를희생시키는사랑으로성자와성부사이에이런언약관계가맺어졌다라는것이계시되면서더진한감동으로더깊은감동으로이들을몰아간것입니다그래서하나님의사랑이참영한사랑이십자가에서밝히드러났고그건십자가의역사적그포인트가아니라그이전영원전부터하나님은우리를향한사랑은한마음이었다이것이이제초대교회공동체가공유했던그렇게받았던은혜의핵심적인내용입니다자이것이왜중요하냐면요이후에복음의시대가전파되면서하나님의복음을하나님이자명한사랑의방식으로전파하기를원하셨어요사실이요이슬람교에우리가길을갈수도있었어요이슬람교도구약을공유하잖아요이슬람의그캐치프레이즈는뭐냐면코란한손엔코란한손엔칼이잖아요이게무슨메커니즘이냐면진리라면칼을통해강요함을통해서라도그걸상대방이받게하면그사람에게유익하다는거예요설득력있죠우리도자녀키울때그러잖아요약먹기싫다는데먹이잖아요왜개가지금은고통스러워도받으면개한테유익하니까이슬람사람들의사고방식이그랬어요그리고요이사람도훌륭한사람이에요자기네들이정복민족인데도요코란을받아들이기는하면진짜로자기브라더를받아들였어요하나도차등을두지않고우리는일본이그랬나요천황성기계하고이름도다바꿔놓고도우리는열등한이등시민이었잖아요그거사실힘들어요근데이슬람사람들은그걸내려놓은거예요그래서코란알라신앞에서우리는다평등하다그러니까사실파워가있죠그런데어쨌든그진리를받아들이기위해서는무력을사용해도된다기독교도사실그럴수있죠근데하나님이초반부터그길로가는건막으신거예요기독교의복음은요철저히자명성자명한사랑앞에항복이에요그방법을통해서복음이전파되게했어요예를한두개드릴게요유명한사건이죠1956년에짐엘리엇과다섯명의위클리프선교단소속선교사들이가서에콰도르에가서죽임을당한순교한사건인데요보통선교사들이아니었어요이들위클리프선교단체는요지금도그천명이천명사오는부족언어로성경을번역하기위해서거기로투입되는데쉽지않은작업이에요왜냐하면언어가없는부족들이에요보통가면그런데우리나라세종대왕처럼먼저언어를만들어줘야돼요그것까지10년보통걸려요10년동안살면서이렇게뭐라고얘기하면다녹음해서그걸이렇게해서알파벳을만들어줘요알파벳을만들고그언어를가르치고그리고나서이제쪽복음이라도신약복음이먼저번역이되는데그렇게까지12년에서13년걸려요그게이제구약까지번역되려면보통20년걸려요오늘날도매년33개정도언어로이순간도막번역이되고있어그거벌써10년전20년전에 이루어졌던그내용인데요이위클립그러니까언어학석사학위이상소유했던다섯명의사람들젊은청년들이유명한선교사들이죠이사람들의선교전략이되게재밌더라고요그이사람들이그타겟으로잡은부족이름은아우카부족이에요지금도문명하고이렇게저렴한그런어떤아마존의소수부족들이있대요그러니까56년이니까더있겠죠이부족은굉장히호전적이었어요영화로도나왔죠너무호전성이있어서옛날식인의관습도있었다고그래요근데이제이들에게접근하기위해서8개월전부터이렇게비행기를가서선물을떨어뜨려요그럼이제선물을떨어뜨리면거기에이제뭐식량같은것도있고뭐주방용품도있고그러면이사람들이생각에학습을시키는거예요반복적으로하늘에서무앙뭐가하나지나가고선물이떨어지면아그건좋은거니까하늘에서떨어지는건좋은것이다그걸꾸준하게8개월하다가맨마지막에선교사트윗하기전에뭘하냐면이런아까봤던사진들을같이떨어뜨리는게제일큰선물하고그럼이제부족민들마음에어떤생각이드냐면아하늘에서떨어진건다좋았는데사람사진이있네이건뭐하얀귀신들같이생겼는데이건나쁜귀신이아니고이거는천사겠거니좋은사람들이구나라는인상을심어주고내려가는거예요머리좋죠그렇게해서이제그런실험과정을다이렇게하고호전성이이렇게발견되지않아서그1월3일인가에내려갔어요근데연락이바로두절돼요일주일후에다시체로발견됐어요그래서도저히거기에들어갈수가없으니까그당시이제타임지기사도있고라이프매거진이런데서다커버스토리로쓰였던내용이에요미국정부에서자기네들이제시민들이니까 군사를 투입해서 지체만 회수해 갖고 돌아왔어요. 근데 다섯 구 중에 네 구만 회수 이렇게 수거를 해서 하나는 뭐 잡아먹혔든지 유실이 됐어요. 아주 위클리프 선교 단체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하나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요게 이제 그 짐 엘리엇 팀장의 사진인데 원래 씨름 선수였어요. 그 위튼 대학 칼리지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 호신용 총도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 타임 기자가 뭐라고 기술했냐면 왜 총도 있는데 쏘질 않았을까? 접촉이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등치가 있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 번도 저항한 흔적이 없다.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순교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결혼도 했고 아기가 아주 어린아이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사진을 못 구해서 이제 이 스토리들은 다섯 명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다섯 개의 스토리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최근에 만들어진 창끝이라는 영화는 아까 그 운전사였던 이제 그 네이트라는 사람 그 아들의 스토리로 이렇게 엮어져서 조금씩 스토리가 틀려요. 근데 이제 가장 그 유명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지금도 미인이시죠? 이 양반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위클리피 선교단체를 문을 두드려요. 다른 여인과 함께 두세 명이 가서 우리 남편 죽은 데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지금 죽은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거기를 어떻게 또 가려고 했냐. 고집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선교단체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우리 그 뭐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서바이벌 훈련 같은 거 이제 다 받아라. 그래서 근데 그걸 다 통과해요. 그래서 막 여자로서 감당의 힘든 훈련은 통과하고 그 자기 소원대로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다행히 그 부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 전통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살아남았죠. 살아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 간호사들이니까 간호사로 파출부로 노예처럼 열심히 몇 년을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부족에서 처음에는 화이트 고스트라고 그랬대요. 그냥 하얀 귀신 따로 이렇게 살게 했는데 그래서 집도 이렇게 무덤에다가 어떻게 만들어줬대요. 난 거기 고스트니까. 근데 몇 년 만에 이제 마을 추장이 마을 잔치에 초대를 했대요. 그 오늘날 우리로 하면은 청와대에 이렇게 초대받은 것처럼 이게 안어로번 하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추장이 공식적으로 물었대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우리 애가 몇 년 보니까 우리보다 아는 것도 많고 기술도 많은데 왜 여기 왔냐. 우리랑 왜 같이 사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얘기를 했대요. 약간 이제 드라마틱하게 얘기한 거죠. 물론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날 그게 굉장히 큰 계기였다고 해요. 당신들 몇 년 전에 화이트 맨들이 오지 않았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그냥 화이트 귀신들이 와서 내가 우리가 다 죽였다고 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그때 바로 옆에 그 이 사람이 자기 남편 죽인 그 사람도 거기 있었대. 내가 찔렀다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 남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왔는데 그걸 나누지 못하고 죽어서 우리가 대신 이렇게 왔다고. 근데 이 말을 듣고 추장이 너무 충격을 받았대. 왜냐하면 이 부족에는 무슨 관습이 있냐면 이후 여하를 복론하고 가족의 원수는 갚아야 돼요. 그래서 그 The End of the Spear라는 그 창끝이라는 거가 창의 그 복수의 역사가 끝났다는 의미예요. 창끝 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전통이 그런 세계관에서 볼 때 어떻게 됐건 원수를 사랑으로 갚은 거 아니겠어요? 그 충격을 받고 우리가 이 여자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가 다 섬기자 집단회심을 했대요. 그래서 위클리프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집단회심으로 이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요 그 교회가 설립되고 제일 첫 번째 장로가 누가 된지 아세요? 짐 엘리엇을 찔러 죽인 그 사람이 첫 번째 장로가 됐어요. 90년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스토리들 뭐 이렇게 일기 이런 것들은 이제 스토리로 남아있어요. 이것이 먼데 있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도 이 선교사님들 그 저널들 이렇게 다이어리 편지 이런 거 많이 읽고 은혜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제일 좀 재미있고 감동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다 훌륭하지만 이분 얘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제임스 홀 선교사님, 로제타 홀 여자 선교사님, 둘 다 의사예요. 이건 캐나다 사람이고 로제타 홀은 그 뉴욕에서 이제 의사가 됐던 사람인데 마음이 다 착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뉴욕의 그 빈민가에서 이렇게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미국에서 공부하다 이제 만난 거예요. 저 사진 보니까 옛날 사진인데도 아름다우시죠? 이 제임스 홀 선교사가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축제사셔 쫓아다녔는데 이 여자는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내가 뭐 부족하냐 했더니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몸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저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2년이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런 그냥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다가 마음의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 첫사랑. 그래서 그 2년 떨어져 있는 동안 사랑이 식지를 않고 더 커져가지고 계속 연애편지 쓰면서 나는 당신과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남자는요, 사실 그 한국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 왔다가 이 로제타 홀 선교사가 이제 조선이란 나라를 알게 돼서 조성으로 이렇게 발령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 신녀처럼 처녀로 평생 하나님한테 헌신하고자 그게 인생을 드리고 왔는데 그 태평양을 건너서 쫓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힘이 크죠? 얼떨결에 한국 선교사 됐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랄게요.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와, 이 남자 진하다.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이 제임스 홀 선교사가 와서 한 일은 결혼이에요. 근데 이게 1896년 2월인가에 이제 결혼했는데 우리나라 교과서에 왜 나오냐면요. 우리나라 조선 근대사에 있어서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었대요. 주례는 그때 1884년에 먼저 들어왔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주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세간에 그 저기 됐죠. 이상하게 결혼한다. 근데 이제 곧이어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 제임스 홀 선교사가 조선 사랑의 눈이 뜨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일기의 구구절절이 나타난데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개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어차피 영어니까 뭐 보지 마시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 치료하는데 온 마음을 뺏겼는데 한국 사람들 너무 순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니까 사람들이 와 오는데요. 벙어리, 뭐 죄송합니다. 그냥 옛날 구식 표현하면 그렇게 맹인, 요즘 다 표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장애아들을 갖고 와서 이걸 치료해달라고 그러고요. 어느 날은요, 이런 일도 있었대요. 이질에 걸려서 어떤 애가 죽어, 그 전에 있었나? 죽은 애도 데리고 와서 살려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한국 사람들이 그 서양 의사에 대한 신뢰감이 거의 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에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는 그 어느 날은 갔더니 이제 그 중인 계급이었죠. 그 당시 이제 그 한국 그 한방 의사의 그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과부였는데 자기 아들이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이 아이를 살리면 이 아이를 노예로 그냥 갖고 가시라 그랬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린 돈이 없어서 아이를 살려서 자기 평생 종으로 그냥 데리고 살라고. 아니 나는 돈 안 받고 이걸 치료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병에 수없이 많은 한국 조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마음이 동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평양에서 큰 전염병이 창궐 했는데 신혼부부잖아요. 신혼부부인데 자기 아내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너는 서울에 있어. 그 서울에 두고 자기만 평양에 가서 그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조선 사랑 때문에 바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한 일주일 몇 주밖에 같이 못 살고 떨어져서 사역을 하다가 그 사이에도 아내에게 구구절절히 사랑의 편지 보낸 거예요. 1894년 이제 3월 16일자 편지죠. 나의 전부는 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전부는 당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고백한 내용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요. 3월 16일날 편지 쓰고 여름에 바로 병에 걸려요. 풍토병, 우리나라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11월 달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평양 건너서 결혼하러 왔는데 2년 결혼 생활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죠.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당시 벌써 셔워드홀, 한 살짜리 남자애 낳고 그 다음에 둘째 딸 에디스라는 이제 여자애를 이렇게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한국 땅에 묻고 애기 낳으러 친정으로 온 거예요.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에 와서 이제 애기를 낳았어요. 애기 난 이제 그 아이고 요 아까 보신 그 사진인데 그 이제 셔워드홀하고 이제 에디스가 있는데 한국 안 갈라 그랬죠. 이제 거기 남편도 없고 애도 키워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남편이 못다 이룬 조선 사랑을 이루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 선교사가 한국으로 로제타 선교사가 왔어요. 한 손에 한 살짜리 두 살짜리 정도 됐겠죠. 두 살짜리 한 살짜리 딸 손 잡고 한국에 오자마자 그 에디스 여자애가 아빠랑 똑같이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너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는 가정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을 자기 남편 옆에다 묻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사에게 올인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경성의학전문학교 그게 나중에 이화여대 그 의과대가 되고요. 고려대학교 의과대의 전신이 됩니다. 그리고 인천의 최초의 간호대학 기독병원 이거 다 저기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광성고등학교 여러분 광성고등학교 나온 분 계세요? 고등학교도 이 홀 선교사 가정이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을 헌신하다가 일본 정부가 이제 한일 합방하고 보니까 일본 정부를 위해서 하나도 유익될 게 없고 조선 정부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하니까 붙잡아다가 징역 3년형을 선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외로 추방해버려요. 그래서 미국으로 안 돌아가고 인도로 가서 평생을 이제 선교사 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 셔우드홀이요. 그 역시 똑똑했던 거예요. 부모님 닮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가지고 역시 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크리스마스 씬 그 셔우드홀이 처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평생을 아버지 국적을 따라서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이제 여생을 보내다가 1984년에 광성고등학교 이제 그 하고 결핵협회에서 그분을 초대했어요. 그 당시 91세예요. 장수했죠. 그 엄마도 85세까지 사시고 1951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 와가지고 광성고등학교 체플을 인도하면서 체플 시간에 유언을 해요. 뭐라냐면 I still love Korea. 저는 아직도 조선을 사랑합니다. 한국을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 제가 태어났고 내가 자란 땅 우리 아버지 무덤이 있고 우리 엄마 무덤이 있는 땅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는 그 땅 그 셔우드홀이 자기 동생 죽었을 때 엄마한테 그랬대요. 하나님 이렇게 돼서 위로를 하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 아빠가 우리 여동생 너무 보고 싶어서 데려간 거라고. 어떻게 조그만 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자기도 이렇게 평생 따라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내가 죽고 저는 캐나다 시민도 미국 시민도 인도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거든 자기를 꼭 캐나다에 묻지 말고 한국으로 가져다서 자기 가족 옆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이 노인이. 그래가지고 가셨는데 7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유언에 딱만 무덤이 있어요. 양화진에 가면 거기에 묻히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 메리언 그 부인도 이제 거기서 이제 묻히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실 만만치 않은 나라죠. 저희 집안만 봐도 저희 어머니 그 외가 쪽으로 그 유교 전통이 너무너무 세요.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 자기 딸 보고도 반말하는 거 자네. 그리고 저 보고도 자네. 그 전통이 이렇게 유교, 불교 전통이 이렇게 있는 나라가 어떻게 기독교 복음 앞에 항복하고 나왔겠어요. 이게 다 이러한 자명한 사랑 앞에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무릎 꿇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로 이건 아펜젤러도 마지막 그 생애를 보니까 난파를 했는데 우리나라 여고생 둘 구하고 자기 죽었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성기로 왔노라고 많은 선교사들이 실제로 와서 개인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자명하신 그 사랑 그 삶 자체로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설득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명한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랑의 삶을 달고 돌아가시고 이러한 어떤 열매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땅에도 이제 전파되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셀프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를 무엇으로 사도가 규정했냐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설교 마지막에 되겠는데요. 조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길어져서 오늘 좀 특별한 날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큰 교훈을 주신다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시기 바래요. 고린도후서 전체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무슨 일이 있는지 고린도 전서 이후에 사도 바울 반대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세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을 부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반대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반대했는가는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나타난 자기가 그 사도권을 변호한 한 10개 정도의 변증 더 세분화하면 14개 정도 나와요. 크게 잡아 한 10개 정도의 자기 사도권 변호하는 변증을 보고 역추적하면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한번 빠르게 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5~6가지 말씀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경홀히 여긴다. 교회를 경홀히 여기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도겠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고린도 교회 방문하기로 하고 약속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도면은 거짓말하겠냐. 그죠? 그리고 혹시 사도라 해도 적어도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야 그게 너희가 오해한 거지. 내가 너희에게 안 간 것은 너희를 아껴서 안 갔다. 왜냐하면 사도권에는 재판권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분쟁이 있는데 내가 가면 이게 은혜로운 만남이 되지 않고 이거는 죄인과 재판관 판사의 만남이 되니까 그렇게 내가 너희 생각에 너희의 자정 능력을 믿는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그래서 잘 치리를 해서 자정 능력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너는 사도가 아니라면 사도의 그 증명서가 없다. 실제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사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신분을 증명한 어떤 증명서를 들고 다녔나 봐요. 오늘날로 하면 목사 면허증 같은 거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교회 부목사 몇 년 한 뭐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베드로 탁 찍고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안 갖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증명서도 없다. 세 번째는 그 중요한 게 이제 되게 치사한데요. 헌금을 갈취했다. 오늘날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뭐 이렇게 그 돈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뭐 신문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그런 식으로 모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마음이 많이 상해셨던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건 하나밖에 없는데 너희 교회 섬길 때 월급 안 받고 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11장 8절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이 부분이 특히 마음이 섭하셨던지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12장 13절에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궁평치 못한 것을 용서해라.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많이 섭하셨던 게 드러나고요. 하나 이제 더 이렇게 악에 바치니까 점점 더 치사해지는 게 뭐냐면 너는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면 왜 그렇게 설교를 못하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게 사실 설교자에게 말에 졸하다는 것은 이제 설교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선생님이 그거는 겸허하게 인정하세요. 그래 내가 말에는 졸하다. 그러나 글에는 그렇지 않고 진리 지식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변론하시죠. 근데 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서신서를 읽다 보면 직접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은혜로울까 이런 생각 가끔 하시잖아요. 사실 뭐 안 듣는 게 낫다는 생각이 이렇게 바울 선생님 스스로의 말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설교를 못하는 지루한 설교를 아주 길게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누가가 유도고 사건 기록하지 않습니까? 너무 설교를 듣다가 졸려가지고 창칸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 그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유두고로 잘못을 다 돌리지 않고 앞에 토를 달아요.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같은 사도의 입장에서도 설교가 지루하고 길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설교가 길면 어느 정도 지루하고 기냐면 이제 사람을 죽일 정도로. 바울 선생님이 양심이 있으니까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신서로 읽는 게 훨씬 나니까 그 부분은 안 아쉬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치사해서 뭐로까지 나가냐면 바울은 외모가 못생겼다. 근데 물론 이제 잘생기고 못생겼다라는 건 아니고 자랑거리가 없다는 이제 뜻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나는 외모로 볼 때 다른 사도에 비해서 자랑거리가 없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죠.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도전이 뭐냐면 13장에 나왔는데 바울 네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너의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다는 증거가 없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도전이었어요.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말한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뭐 이 하여튼 그 교회가 악에 바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유로 바울을 타도한 뭐 이렇게 쫓아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성명을 발표했던 거죠. 근데 바울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변증을 하는데 너무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꺼내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변증하는 내용 중에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중앙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그분이 이단십이 있고 그러니까 아예 홈페이지 태그에 내가 참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들 이런 태그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설교 시간에 막 이상한 현상 일어난 거, 병 난 거, 뭐 물을 어떻게 축사했더니 바닷물이 담수로 변한 이런 거 쭉 얘기하거든요. 그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근데 지금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 내용들은 전혀 무익하고 어리석고 유슬리스하고 미닝리스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냥 하나 잠깐 지나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그냥 입발림으로 하신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사도 바울의 그 긴 논쟁 가운데서 14개 이상에 나오는 그 논쟁 가운데서 왜 이것은 유즐리스하다 그렇고 아주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meaningless하다 그랬을까? 어리석다 그랬을까? 바울이 그럼 그거는 아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바울이 핵심을 두는 내용이 뭐냐면 3장에 나와요. 바울 선생님이 글은 진짜 기가 막히게 쓰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사도된 거에 가장 강력한 증거는 내가 말하겠다. 그건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증거 대봐 이런 사람한테 네가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우리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가 사실은 그 앞에 나온 추천서를 받는 얘기예요. 추천서가 사도의 증명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가 지금 우리의 증명서인데 바울의 논증이에요.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너희 지금 내가 전한 복음 듣고 너희 생명을 얻었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죽었냐 살았냐 모르니까 아, 나 살았지. 나 예수 믿고 살았지. 거 봐. 그러니까 내가 사도인 거야. 그 왜 그러냐면 그 지금 모세의 그 영의 직분과 육의 직분 그거를 이제 설명하거든요. 모세의 율법의 직분은 뭐냐면 사람을 정죄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역이고 죽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도 그렇게 영광스럽거든. 전체 맥락은 성령의 직분, 앞으로 새언약 시대에 도래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영의 직분은 우리를 살리는 직분, 생명을 주는 직분이래요. 그것이 사도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직분이 곧 사도의 직분이니까 내가 사도 맞는 거야. 이렇게 생명의 자명성을 갖고 사도 바울이고 논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냐?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모르냐? 이거를 집요하게 추적하거든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만큼 자명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 좀 둔하면 좀 늦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랑은 자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6절에서 사도의 직분의 데피니션이 새 언약의 일꾼이래요. 지금 우리가 새 언약 뭐라고 얘기했죠?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자명성이에요. 자명한 사랑이에요. 증거를 통하는 게 아니라 자증하는 것으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게요. 가장 자명한 그 인간관계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여러분 엄마가 나의 엄마고 아빠가 나의 아빠인 거를 증거를 통해 아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더니 자녀가 엄마 나 오늘 드디어 엄마가 내 엄마인 줄 알았어.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랑 10년을 살아봤는데 도저히 엄마인 게 믿기지가 않아서 내가 엄마 자는 동안 머리카락 몰래 뽑고 내 피를 해서 국가감정원에다가 100만 원 주고 의뢰했다고.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DNA가 같네. 엄마인지 내 엄마니까 내가 엄마로 모실게. 이러면 아이고 우리 새끼 똑똑하다. 정말 너는 마든하구나. 오늘날 시대에 부응하는 인물. 이렇게 칭찬하는 엄마가 어딨어요? 이놈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라. 증거를 통해 어떤 부모의 부모됨을 안다면 그건 이미 깨어진 가정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그 3년을 열심히 사역했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그래요. 아 오늘에야 제가 목사님이신 것을 알고 잘 모시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아무리 의심이 돼서 이분이 목사인가? 제가 목사님 실에 있는 그 동서울로의 그 목사 면허증 그거 몰래 훔쳐다가 감정 의뢰를 했는데 진짜래네요. 그래서 이미 목회 깨진 것입니다. 지금 그 똑같은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냥 증명서 떼다가 되면 돼요. 그리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입증하는 능력 행한 거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거기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거 하면 이미 관계가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새언약이라는 거는 자명성이 가장 큰 특징인데 거기에 수중되는 새언약의 일꾼이 어떤 증거를 통해서 내가 사도됨을 증거한다면 이미 그것은 사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3장까지 말이 길어진 거예요.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너희 안에 내 사랑이 있지 않느냐. 이거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에 어떤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걸 깨닫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사도의 사도됨을 증거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도성은 정경성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교회사 가운데서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사도냐 아니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도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만큼 기준은 딱 하나 심플하게 하나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게 뭔지 아세요? 사도, 사도의 사도됨. 예? 사도의 사도됨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격 나빠도 설교 못해도 돼요. 못생겨도 돼요. 능력이 별로 없어도 돼요. 이거 하나면 돼요.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 동시대에 살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인 거예요. 요즘 뭐 사도 운동이 다 그냥 제가 볼 때는 너무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으로 단회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사도회 아니에요. 사도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파송했잖아요. 그 얘기를 딴 데서는 해요. 두 번이나 더 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알고 나면 눈물이 나요. 그게요. 바울이 그 얘기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면 unfair to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 공동체에게 그 부당하는 이게 공평치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을 하면서 즉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부름을 받았으니까 너희랑은 틀린 사람이야.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에서 사도들이 한 번도 그렇게 해서 사도직을 입증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았으니까 너희랑은 디퍼런트한 종자야. 나중에 캐톨릭에 그렇겠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성직자와 평신도 간에는 넘어갈 수 없는 존재론적 간극을 만들었어요. 근데요 사도들은 안 그랬어요. 우린 다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하고 더 친해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unfair한 거예요. 그 바울이요, 그 바울의 그런 사고방식이 어디서 잘 드러나냐면요, 잘 보세요. 두 번째 unfair한 건데 그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unfair to Jesus, 예수님한테도 unfair한 게 돼요. 예를 하나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감을 할게요. 제 아들 둘이 있어요. 성진이, 준이가 있는데 성진이가 3살 많아요. 이렇게 가끔 싸워요. 싸우는데 이렇게 싸운 적은 없죠.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빠를 두고, 둘 다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아빠를 두고 종종 싸워요. 근데 야 준이야, 큰애가 말해요. 너 몇 살이야? 너 7살, 나 10살이야. 아빠랑 내가 살았어도 내가 너보다 3년은 더 살았어. 아빠를 알아도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아빠랑 더 친해. 너 까불지 마. 뭐 이렇게 해서 동생을 위협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걸 들으면 그 마음이 섭하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동생이 그렇게 해서 아무리 서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큰아들이 동생을 위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아빠의 자식인데 내가 아빠 너보다 더 친해. 지금 제자 공동체에서 바울이 그렇게 만약에 논리를 피면 내가 예수님보다 너희보다 더 친해라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건데요. 이런 바울의 시각이 13장 가장 중요한 변론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13장에 보면요,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한국말 번역이 조금 이렇게 좀 뒤떨어져서 제가 영어로 좀 읽어드릴게요. 13장 3절에 보면 Since you are demanding proof that Christ is speaking through me.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증거 내놓으라고 그러잖아. 근데 He is not weak in dealing with you, but is powerful among you.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혀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논리의 흐름이 딱 깨져요. 바울이요, 여기서 네가 프루프를 얘기하는데 내가 다메섹 도상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바울이 여기서 말 딱 끊고 야야야 잠깐 스톱해봐.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약하지 않고 오히려 더 파워풀하게 역사하셔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너희가 잘못된 전제를 하는 거야. 무슨 전제? 우리는 평신도고 너는 사도래며 사도면 하나님과 더 친한 거 아니야? 그 친하다는 증거 대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노노 너희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예수님은 나하고 더 친한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더 파워풀하게 역사하시는 거야.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그거를 변증하는 와중에서도 한순간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여기서 너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 변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잘못 생각하는 거야. 성진이가 준이야 너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한 아빠는 우리 둘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다 전제하고 싸우자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끝을 고린도서를 어떻게 끝내냐면 권위 얘기를 처음 빌어서 해요. 나에게 사도의 권위가 사실 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는 나를 계속 찝지만 나는 너희를 계속 사랑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냐면 난 죽는다. 너희 사랑하다 죽는다. 자식도요 너무 사랑하면 아,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오히려 부모를 만울이 여겨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바울의 사랑 앞에서 너무 약해지니까 그냥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랑을 짓밟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 너희 날 짓밟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랑 때문에 약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더라. 그때 처음 부활의 능력을 날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야 그럼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마지막 고린도서의 결론이에요. Use of authority. 이것도 죄송합니다.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for to be sure he was crucified in weakness yet he lives by God's power.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에서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확 다스리기 전에 십자가에서 약함으로 우리를 죽었듯이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약해서 죽는다. 그랬더니 God power will live with him to serve you. 하나님이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더라. 근데 살리시는 목적이 to serve you예요.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고. Authority를 얘기하지만 그 authority는 not to destroy but to build you up. 너희를 파괴하는 authority가 아니라 너희를 세우는 authority다. 마지막까지 결국 또 사랑으로 주저앉아요. 너희를 섬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 목사하면서 구역장 하면서 너무 자존심 상해요. 근데 내가 한번 참아서 내가 죽었어요. 내 자존심 죽이고 죽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칭찬해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 잘했죠? 근데 나 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가. 왜요? 가서 또 죽어. 고린도후서 1장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너희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고생을 했다. 그때 참 기독교의 진리는 신비하더라. 십자가가 있더니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더라.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 신기해요. 부활의 능력은 죽어봐야 체험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기까지 있었던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더라. 근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그가 이같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고 바라노라. 이상하죠? 현재 완료로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처럼 앞으로도 또 건지실 것이야. 무슨 말이지? 앞으로도 또 죽을 거야. 너희는 계속 날 씹어라. 나는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섬기다 죽을 거야. 죽이면 하나님이 나의 사도됨을 어떻게 증거하신다고요? 나를 또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 현장으로 또 파송하시는 거예요. 왜? 또 섬기다 죽으라고. 그것이 나의 사도됨이야. 끝까지 자명한 사랑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의 정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울의 전체 삶, 고린도후서 전체를 거쳐서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시대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구역, 그 다음에 교회, 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권위는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에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나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우리 구역장은 우리 목사님은 참으로 우리 사모님은 우리 집사님은 그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구나. 그 마음이 그 성도들의 섬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자증하는 사랑으로 드러날 때 사도의 권위가 하나님께 세우신 새 언약 일꾼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정말 새 언약의 일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 다 새 언약의 일꾼 1, 2, 3, 4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에서 나의 섬김을 받는 자들이 입술에서 그래 나의 구역장 나의 우리 리더는 나의 목사님은 그 모든 즐거움이 이 현상교회에 있어. 이 모든 즐거움이 우리 여기 우리 구역에 있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바울의 설교를 듣는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깨어졌을 때 기독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그날을 기념하고 또 현상교회 출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참명한 사랑을 저희 마음 가운데 계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그의 고린도후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새 언약 일꾼의 그 자명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저희의 교회 섬기는 목회 현장 가운데서 저희도 체험하기를 원하고 내가 섬기는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설명할 필요 없고 설득할 필요 없고 무언 어떤 증거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존재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명한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지다 너무너무 지쳐서 진이 빠져서 우리가 죽을 때 참으로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완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어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 현상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